B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이 오늘 밝혔습니다. 김 부상은 중국에서 열린 제9회 베이징 샹샨 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샹샨 포럼은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서방 주도의 아시아 안보회의에 맞서 2006년부터 중국 당국 주최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이 행사에서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행동 때문에 긴장이 격화하는 위험한 단계로 상황이 전락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나온 지 1년이 넘었지만 미국의 적대 정책 탓에 두 나라 관계 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군사연습을 지속하고 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쿠르드반군이 주도하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시리아 북동부 터키 접경 지역인 라사라인에서 모두 철수했다고 SDF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SDF는 미국 중재로 터키와 휴전에 합의하고 라사라인 등이 포함된 안전지대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북동부의 테러 통로를 없애고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최근 이 지역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라사라인은 터키군의 중점 공세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휴전은 내일 늦게 끝납니다. SDF는 어제 이 지역에서 반군은 이제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측은 SDF 철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휴전기간 쿠르드 반군이 안전지대 안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공세를 재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의 주둔해 있는 미군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들어갔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늘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BBC 방송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지난주 EU와 브렉시트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영국 의회가 인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지난 19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냈습니다. 언론들은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를 다시 요청했지만 오늘 의회 표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안 표결 회부 여부는 데이비드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에게 달렸지만 버커우 의장이 이를 승인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영국 의회가 이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인준하지 않으면 영국은 합의안 없이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지난 7월 미국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승소한 중국이 미국에 24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WTO가 오늘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계속되는 WTO 규정 위반에 대응해 이런 조처를 허용해 줄 것을 WTO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WTO 분쟁 해결기구 DSB는 지난 7월 미국이 중국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WTO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이전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DSB 결정에 따르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DSB는 오는 28일 중국의 요청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의 칠레에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칠레 정부가 어제 비상사태 적용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이날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육군기지에서 발표한 TV 성명에서 칠레가 폭력에 의존하는 강력한 적들과 전쟁 상태에 있다며 산티아고 북쪽과 남쪽에 있는 도시들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이미 지난 19일 수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전철비 인상을 계기로 2주 전부터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빈부격차 시정과 경제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던 날씨, 기후변화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기후변화가 선진국 안에서도 지역격차에 영향을 미칠 거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개발국들보다 기후가 온화하고 재난 대처력이 뛰어난 국가들도 사회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발간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말이 되면 많은 선진국 안에서 낙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온 상승이 농업과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을 특히 크게 저해하고 낙후 지역일수록 농업과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개별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낙후 지역에 특히 기온 상승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MF는 2100년까지 이들 국가의 낙후 지역에서 노동 생산성이 2에서 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스웨덴, 캐나다, 독일, 영국은 폭이 1%포인트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IMF는 기후변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지만 지속적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해악은 제거하기가 극단적으로 어렵다면서 기후변화 대응도가 높고 기후가 온화한 선진국에서도 고민거리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13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황해도와 평안도는 맑겠고 함경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2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도에서 24도, 함흥 11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9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룰루의 노래입니다. 수다를 떨며 손톱을 깨물던 여학생 시절은 이제 가버렸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날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 사랑을. To Soar with Love. 함께 들어보시죠.
Thank you. song. That's a lot to learn. What? What can I give you in return? If you wanted the moon, I would try to make the stars. But I would rather you let me give my heart to serve with lov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북부 시리아에서 철군한 미군 병력이 이라크 서부 지역에 재배치될 거라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21일 총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면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재집권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6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병력이 이라크로 향하고 있다고요?
네, 시리아 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미군 병력이 21일 오전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시리아 남쪽에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미군 장병들을 태운 1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출발해서 남쪽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습니까?
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9일 중동 방문길에 올랐는데요. 수행기자단에게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 병력이 이라크 서부 지역에 재배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이들 병력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격퇴 작전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미군들의 귀환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중동 지역의 이 끝없는 전쟁에 휘말려 있는 미군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언해왔는데요.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로선 미군들의 귀국이 힘들 걸로 보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이라크에 배치된 미군들이 IS 격퇴전도 계속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들이 다시 시리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에스퍼 장관은 미군들이 이라크에서 다시 시리아로 들어가서 대테러전을 수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군들은 귀국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미군 장병들이 위험한 곳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이 전투지역이나 휴전지역에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석유를 안전하게 있다.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병력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약 1,000명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 300명은 시리아 남부 지역으로 이미 이동 배치됐고요. 나머지 700명이 이라크 서부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약 5,000명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시리아 북동부 라스 아라인 지역에서는 쿠르드족이 주축이 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병력이 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주 급파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회동한 후에 닷새 간의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있었지만 일단 쿠르드족이 핵심 요충지에서 철수하면서 불안하게 합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만일 쿠르드족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120시간이 지난 뒤에 군사작전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퍼 장관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군요.
네, 20일 에스퍼 장관이 아프간을 방문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아프간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에스퍼 장관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프간 정부 관리들과 회동하고 최근에 중동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아프간을 찾은 건 탈레반 반군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관측입니다.
지난달 미국과 탈레반 간의 평화 협상이 전격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은 1년 넘게 평화 협상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합의 초안이 나온 상황에서 전격 결렬됐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수도 카불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책임을 자처하면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협상은 죽었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수행 기자들에게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어느 시점에 평화적인 합의를 얻는 것이고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 하원 의장도 아프간을 전격 방문했다고요?
네, 낸시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국 의원들이 최근에 중동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 요르단을 방문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랑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났는데요. 이후 20일 아프간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의 아프간 방문은 사전 예고가 없었던 건데요. 펠로시 의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 주요 매체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북동부 지역 미군 철수로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에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캐나다 총선 소식 살펴볼까요?
네, 21일 캐나다에서 임기 4년의 총리를 선출하게 될 총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쥐스텐 트뤼도 총리가 다시 집권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집권 1기 총리는 연임되는 편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쥐스텐 트뤼도 총리가 이 첫 번째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위험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집권 자유당과 제일야당인 보수당이 박빙의 대결을 벌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연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쥐스텐 트뤼도 총리, 앞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변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뤼도 총리는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지난 2015년의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또 아버지가 총리를 역임한 정치 명문가 출신이라는 후광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구설로 비판을 받으면서 인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가 어떤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네, 트뤼도 총리가 한 대형 건설 회사의 범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이 트뤼도 내각의 전 법무장관이 폭로한 겁니다.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에다가 20대 때 흑인 분장을 한 채 파티를 즐기는 사진까지 잇따라 공개되면서 인종차별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곧바로 사과하면서 무마에 나섰지만 이 트뤼도 총리에 대한 불신 여론이 조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연구소가 40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1일 지지도를 분석해서 지난 18일에 발표했는데요. 자유당과 보수당의 지지도가 각각 31.5%, 31.6%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보수당의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앤드로 시워 대표는 올해 40살로 트뤼도 총리보다도 7살이 어립니다. 현재 보수당은 전체 의석 중에 9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워 대표는 트뤼도 총리가 몇 번이나 흑인 분장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위선자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체 의석이 어떻게 됩니까?
네, 모두 338개 의석인데요. 이 중에서 자유당은 177개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자유당과 보수당 모두 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서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지 연정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뤼도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고요?
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트위터에 트뤼도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가 지금 트뤼도 총리의 이런 진보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뤼도 총리는 지난 2016년 3월 오바마 전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캐나다 총리로서는 거의 20년 만에 처음 부인과 함께 미국을 국빈 방문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군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6.2%에서 0.2%포인트 떨어진 수치이자 중국이 분기별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같이 경제 성장이 주춤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동을 더 강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가 주춤하게 되면 이 산업용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주요 수출국인 아시아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콩이나 철광석 가격 등이 떨어지면서 최대의 금속 수출국인 호주나 브라질 등이 함께 타격을 입게 됩니다. IMF는 15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4월 그리고 7월에 내놓은 전망치에서 더 낮아진 건데요. 이 보고서는 미중 무역 갈등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 가지 요소로 분석하면서 무역 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도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최근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았나요?
네,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은 10월 15일에 발효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 조치를 보류했고요.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 400에서 500억 달러,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정확히 얼마나 구매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미국이 최종적인 무역 합의를 이루고 싶다면 추가 관세를 먼저 철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외에도 중국 경기 둔화를 가져온 또 다른 요소는 뭘까요?
네, 국내 경기 침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소매 매출 성장률이 8.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내려갔습니다. 공장 생산 증가량도 주춤해서 5.6%에 그쳤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내수 경기 부양에 힘을 쏟는 한편으로 무역과 투자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어느 수준의 수출이 유지될 때 가능한 건데요. 수출을 통해서 수백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9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보다 22%가량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해외 무역 시장에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중국 전체 수출은 1.4% 줄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았던 적이 또 있었나요?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90년대에 이 경제 성장률이 3.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에 9.3%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중국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올해의 경제 성장률의 목표를 6%에서 6.5%로 잡은 만큼 당국의 목표치는 달성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이 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집행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던 발언에 대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내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휴양지에서 열려던 계획이 취소됐고요. 또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살률이 올라서 우려된다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이 논란이 된 발언을 계속 해명하고 있군요.
네, 멀베이니 대행이 20일 폭스뉴스 썬데이에 출연했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군사원조를 보류했다가 다시 집행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해될 만한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해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멀베니 대행은 군사 원조와 대가성을 직접 연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신의 발언 취지를 언론과 야당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베니 대행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Did he also mention to me in the past the corruption related to the DNC server? Absolutely. No question about it.
우크라이나 당국의 미국 정부가 부패 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서버 해킹 사건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금을 보류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대가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원조금 보류가 우크라이나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는 퀵 크로코, 다시 말해서 보상이나 이 대가에 관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멀베니 대행은 그런 일이 일상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just described is a quid pro quo. We do that all the time.
외교 정책을 수행하면서 항상 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 원조를 수단으로 압박한 적이 없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는 말이라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멀베니 대행은 이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까?
예, 우선 이 DNC 서버 해킹과 우크라이나의 연관성에 대해 대통령과 의논한 적은 있지만 원조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한 이 두 가지 별도 발언을 직접 연결시킨 것은 언론의 잘못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원조금을 보류했던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금을 보류했던 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만연한 부패 문제였고 둘째는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할지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원조 보류를 압박하면서 정치적 경쟁자를 군경에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탄핵 조사 근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같은 입장을 펼쳤습니다.
탄핵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 달 안에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소속당 의원들에게 탄핵에 관한 준비를 당부했다는 보도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추수감사절 전에 탄핵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다음 달 28일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이면 상원이 탄핵 절차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원과 상원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원에서는 탄핵 조사, 상원에서는 탄핵 심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원에서는 증인들을 부르고 자료를 소환하면서 대통령이 과연 탄핵당할 만한 일을 했는지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왔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하원이 문서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원은 그 문서를 받아서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 변호인 등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는 절차를 밟습니다.
최종 결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될까요?
탄핵 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금까지 정치권과 언론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의석이 아직까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트럼프 대통령 소유 휴양지에서 열려던 계획이 취소됐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언론과 민주당의 광적이고 비이성적인 적개심에 따라서 트럼프 내셔널 도라를 2020년 G7 개최지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내셔널 도랄이라는 곳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종합 휴양시설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여러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이 G7 정상회의 장소로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믹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 대행이 17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표했는데요. 다양한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장소가 적합한 장소이고 또 다른 곳보다 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사항에 적합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네, 우선 이 트럼프 마이애미 도랄이라는 곳이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가깝고요. 이 넓은 면적의 연회 장소와 회의장들을 갖춘 이 시설도 좋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직접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올해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점들을 강조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발표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취소를 한 건가요?
야당인 민주당과 주요 언론에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공식 발표 직후에 국제 행사에 대통령의 개인 사업체가 관여하는 게 과연 옳으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유지에서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자신이 소유한 또 다른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를 정상 외교 장소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마라라고에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회담도 진행했었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마라라고에서 회담하고 함께 골프를 친 적도 있습니다.
그럼 언론과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건 뭔가요?
G7은 이 단독 정상회담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수행원과 취재진을 비롯한 동반 인력도 월등히 많고요. 일정도 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 않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체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계획을 취소한 건 사익 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이익을 얻을 생각이 없었고 만약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미국 정부에 어떠한 비용도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19일 트위터에서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봉사할 생각이었는데 야당과 언론이 부당하게 비판을 했다는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적대 언론과 민주당 조력자들이 미쳐버렸다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럼 다른 장소가 결정이 됐나요?
대체할 장소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캠프 데이비드의 가능성을 포함해서 다른 장소를 즉각적으로 찾기 시작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캠프 데이비드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전용 별장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젊은이들의 자살률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7일 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0살에서 24살에 이르는 청소년과 젊은 층의 자살률이 58%나 뛰었다는 내용입니다. 2007년에는 이 연령층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6.8명이었는데 2017년이 되니까 10년 만에 10.6명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앞선 7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2007년부터 17년까지 10년 동안 크게 뛴 겁니다. 만약에 특정 질환이나 전염병으로 숨지는 젊은이의 비율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다면 전국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과 관련한 문제를 잘 모르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자살률이 크게 뛴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이유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공동체 의식 부족, 사회 구조 변화,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한 수면 부족 현상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셜미디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 씨가 자살을 해서 국제 뉴스가 됐었는데요. 설리 씨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악성 댓글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온라인 게시물에 짧게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거를 또 댓글이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런 소셜미디어 상에서 댓글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처 받는 경향이 많다고 심리학자들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자살 방지에 도움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긍정적인 힘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앞서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자살 방지 상담을 비롯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률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도 이 중년이나 노년층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10살에서 24살까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에서 자살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10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아이들의 자살률이 크게 늘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자살률이 아직 낮기는 하지만 2007년부터 17년까지 기간에 거의 3배로 뛰었습니다.
사망 원인 1위는 뭔가요?
예, 1위는 이 교통사고 같은 사고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자살인데요. 이전에는 사고사, 살인, 자살 순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자살이 2위로 뛰어오른 겁니다.
살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10살에서 24살 사이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다시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3년 동안 23%가 늘어났습니다. 2014년에 10만 명당 6.7명에서 2017년에는 7.9명 꼴이 됐는데요. 살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연령층에서도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 총기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1인당 총기 소지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요. 또 선진국들 중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률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 언론에는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에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총기로 인한 자살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대가 보고 싶을 때 난 눈을 감아요. 그러면 난 그대 곁에 있죠. 오직 그대에게 주고 싶은 건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있는 이 사랑이에요. 리오 세이어의 When I Need You 들어보시죠.
just close my eyes, and you're right here by my side, keeping me warm night and day. I just hold out my hand, I just hold out my hand, and I'm with you, darling. Yes, I'm with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많은 이민자가 미국에서의 꿈을 이루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고양이 한 마리 덕에 백만장자 반열에 오른 젊은 여성 사업가가 있는데요. 평범한 태국 유학생이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됐는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알아보지요.
첫 번째 이야기, 인터넷의 인기 스타 백만장자 고양이 날라.
회색 얼룩무늬 고양이 날라는 빈 상자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 편안한 낮잠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 한편 꽉 닫혀서 열리지 않는 문은 또 제일 싫어하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고양이 날라는 하지만 인터넷상에선 가장 인기 있는 동물입니다. 자그마한 얼굴에 유난히 큰 눈, 다양한 표정을 짓는 귀여운 날라에 푹 빠진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요.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서 날라의 계정을 따르는 사람의 수는 무려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날라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죠.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수백만 명이 따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지난 5년 동안 날라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날라도 저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날라의 주인인 바리시리 메타치티판 씨는 태국에서 미서부 UCLA 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푸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바리시리 씨는 한 유기묘 보호소를 방문했다가 날라를 만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고양이를 입양할 생각으로 동물보호소를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날라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후 5개월 된 새끼 고양이였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뭔가 강한 끌림이 있었죠. 날라를 들어 올렸는데 제 얼굴을 막 핥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날라를 입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푸키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 영화 라이언 킹에 나오는 암사자 이름을 따 날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날라의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인터넷에 날라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로선 이렇게 동물 계정을 만드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날라의 귀여운 사진을 통해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라 계정으로 열심히 활동했죠. 하루도 빠짐없이 날라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자 날라의 계정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날라의 계정을 따르는 사람들은 70만 명이 달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업체가 푸키 씨에게 접촉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일라가 자신들의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서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I haven't heard anything at all, but all.
So we push out, you know.
나일라의 팬들이 늘어나고 관련 업무가 많아지면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푸키 씨는 대학 졸업 후 나일라 관련 사업을 직업으로 삼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고양이 한 마리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을 하셨죠.
나일라는 첫 번째 홍보 영상으로 $300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소셜미디어 계정에 홍보 사진을 올리는 대가로 $15,000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9살이 된 고양이 나일라는 주인 푸키 씨에게 자동차와 집 두 채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푸키 씨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고양이 사료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가 됐습니다.
Nala the cat! Hey, how y'all doing?
백만장자 고양이가 된 나일라. 하지만 이 귀여운 고양이는 여전히 빈 상자 속에서 편안한 낮잠을 자며 나름대로의 아메리칸 드림을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중독치료센터 리스타트.
기능형 손전화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해결 못할 일이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똑똑해지고 편리해진 스마트폰 덕에 사람들이 점점 더 스마트폰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들이 문을 열고 있는데요. 미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재활센터를 찾아가 보죠. 새소리밖에 안 들리는 조용한 시애틀 외교의 한 시골 농장. 조그마한 오두막엔 흔한 전자기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2014년 홍콩대학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약 4억 명이 스마트폰 등 휴대전자기기에 중독됐다고 하는데요. 이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역시 한때는 손전화와 비디오 게임 그리고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한 달간 손전화는 물론 인터넷도 없이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9세 청년 토마스 군도 농장에서의 생활이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토마스 군은 다름 아닌 컴퓨터 게임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I play a lot of shooters, but I also actually played for my colleges.
저는 총을 쏘고 싸우는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사이버 스포츠 팀에 소속돼서 컴퓨터 게임 선수 생활도 했어요.
하지만 계속된 컴퓨터 게임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자 토마스 군의 부모님은 바로 이곳 리스타트 재활센터에 토마스 군을 보냈습니다. 리스타트 재활센터에서의 생활은 아주 엄격한데요. 정해진 시간에 취침을 해야 하고 농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하고 청소와 요리도 다 직접 해결한다고 합니다. 리스타트 재활센터의 의료 소장을 맡고 있는 힐러리 캐시 박사는 스마트폰 중독 환자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지를 다시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people go online because they have
인터넷에 중독되는 사람들을 보면 인터넷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사회적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가 아닌 온라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리스타트 재활센터에서는 농장 생활을 포함해 총 10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방에서 재활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들은 전자기기 대신 그림을 그리거나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알렉스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앞에서 10시간 이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Video games are the devil. Absolutely the devil. Don't play them. 비디오 게임은 악마입니다. 정말 나쁜 거예요. 비디오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젠 저의 규칙이 됐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알렉스 씨는 2년간의 재활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이후 비디오 게임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꼭 필요할 때만 손전화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2009년에 개관한 리스타트 재활센터는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인터넷 중독 환자들이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캐시 소장은 인터넷 중독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echnology by design is actually very addictive.
첨단 과학 기술은 사람들이 쉽게 중독되게끔 디자인됐습니다. 이 손전화 응용 프로그램 앱이나 비디오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리스타트와 같은 재활센터에서는 이런 기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나와 현실 세계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I'm your host,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말, 테레사 메이에 이어 영국의 새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확정되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VOA 기사에서 들어보며 오늘의 단어, counterpart,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The US president offered warm words as his British counterpart took office.
He's a friend of mine.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His British counterpart took office. Counterpart, 상대자. Counterpart, 동일한 지위를 갖는 혹은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Counterpart means a peer or a match. 그래서 the US president's British counterpart 하면 미 대통령의 British counterpart, 영국인 상대자, 즉 영국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자, 총리를 뜻하는 말이 되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The US president offered warm words. 미국 대통령은 따뜻한 말을 전했습니다. As his British counterpart took office. 영국 총리의 취임을 맞이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죠. He's a friend of mine. 그는 친구이고.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나는 우리가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US president offered warm words as his British counterpart took office.
He's a friend of mine.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relationship.
Counterpart. Here are some examples. The lead actress and her male counterpart. 주인공 여배우와 그녀의 상대역 남자 배우. The lead actress and her male counterpart. The restaurant's video advertisement outperformed its billboard counterpart. 그 음식점, 레스토랑의 영상 광고가 빌보드 광고판보다 월등했습니다. The restaurant's video advertisement outperformed its billboard counterparts. The U.S. Secretary of Defense held talks with its Egyptian counterpart. 미 국방부 장관은 held talks, 회담을 했다, 누구와? With his Egyptian counterpart, 동일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이집트 국방부 장관과. The U.S. Secretary of Defense held talks with his Egyptian counterpart. 오늘의 표현, counterpart, 동일한 지위에 있는 상대 인물, 상대자, 문맥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가리킨다는 걸 아시겠죠?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as always,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Barbara Streisand의 Send in the Clouds, 어릿광대를 보내줘,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lowns. Isn't it bliss? Don't you approve? One who keeps tearing.
VOA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오는 10월 27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각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